우리가 말씀에서 더 많은 것을 파헤칠 수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집에 돌아가서라도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모든 그 비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이 짧은 집회 기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이해는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더 많이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루시퍼의 이름 그 당시 버스 이미 한 400년 경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라타너를 번역할 때 제롬 그 제롬이라는 분이 그 라타너를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예롬이라는 그 번역자가 루시퍼의 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합니다. 그 루시퍼는 처음에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스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천사장이었지만 그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으며 타락한 후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벨론 왕국은 바로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은 사탄의 건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탄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이 루시퍼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설명은 사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세세한 부분을 오늘 다 밝혀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그것을 그 바벨론과 사탄의 그 관계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 아니면 새벽별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타락한 후로는 우리가 우상이 되고 사탄이 된 그런 그 노아 시대의 이 구약 시대에도 그러한 그 우상으로 구약 시대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별 그리고 아침에 해가 될 때 이것이 아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아들을 태양이 뜰 때를 해서 우상으로 만들고 또 태양이 질 때는 여자로 표상해서 이러한 그 이 혼돈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 이런 많은 그런 그 우상의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요 현대에 일어나는 어떤 붐, 그것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리고 남자가 성교환을 해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되고 하는 이러한 그 혼돈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어둠의 세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의 이 어둠의 세력은 숨어 역사하지 않고 드러내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의 몸을 갖고 일곱 머리를 갖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체험했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 사람 몸을 지닌 사람이 위에는 여자의 몸을 가지고 아래에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그러한 상태인 모습, 이 한 몸에 여자의 모습, 남자의 모습을 지닌 게 이것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분별할 수 없는 이런 혼돈, 이러한 그 혼돈을 미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했던 것을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본 사람이 있으니까 한쪽 얼굴은 여인이고 한쪽 얼굴은 남자인 그런 꾸밈을 가진 이러한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루치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것을 환호하면서 우리는 이제 각자 미국에서는 내가 출생할 아이를 여자아이다 남자아이다 성별을 구별해 쓰지 마라고 합니다. 걔가 커서 스스로 남자가 되기 원하는지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결정하게 그 남녀의 성별 구별을 기록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고 미친 사람으로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을 타협하며 이것을 아주 공경연하게 자유라는 이름 아래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깊게 병들었을 뿐 아니라 사탄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 루시퍼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비뚤어지게 하여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 그의 그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타락한 상태, 이 모습은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제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이 필요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이 바벨론 뒤에 어떤 세력이 숨어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다룬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다루신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레스를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두로 예. 이사야 23장 두로에 하신 경고는 여러분이 우리가 두로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을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 에스겔 26장 또 28장 또 이 두로를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다른 이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것이 있습니다. 28절 인자야 그 에스겔서 28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그 28장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그의 부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에스겔 선지 예레미야서인지 불명하게 분별을 못했습니다. 28장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루시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두로 왕이 아니라 그 루시퍼 왕을 그 루시퍼 그 천사장에 타락한 그의 그 아름다움을 그린 아마도 12절, 28장 12절, 13절의 그 데모를, 14절, 예,로 분별됩니다.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여기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했으면, 하지만 사람을, 에게 하신 말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조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노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창옥과 남보석과 치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신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이것이 루시퍼 그 천사장 루시퍼를 향한 그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이런 13절과 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천사장에게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흘러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두로 왕은 그 두로 왕 시대에 아주 무역에 유능한 알려진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춘 무역을 잘하고 그 독일같이 아주 그 부유한 성공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좋지요. 미국도 온 세상이 이렇게 부요와 부요를 보면 참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어떠합니까? 스위스도 부요하죠. 또 많은 곳에서 이곳에 와서 일터를 얻으려고 하게 할 만큼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온 세상은 원수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이 무역하는 그 장사 이런 것 뒤에 다른 어떤 세력의 침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장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혜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웅덩이인지 이런 우리가 그런 게임에 빠지게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든 그런 방법 뒤에 도사리고 있는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주님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데에는 그런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다고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아주 사탄의 그 강한 유혹입니다. 이 세상 물질을 주님께도 이 세상의 온 천하의 부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모두 주겠다. 어떠한 사람이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10유로 줄 테니 나한테 이렇게 인사해. 그러면 나는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싫어요. 라고. 그러나 만 유로를 준다고 그럼 아마 조금 생각하게 멈추겠죠. 그런데 억을 준다고 억대를 준다 그러면 어쩌면 잠을 못 자고 1조를 준다 그러면 어쩌면 속히 내라고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주님에게도 온 세상에 부여를 주겠다고 그런 유혹을 했습니까? 이러한 유혹은 오늘날도 많은 이들에게 모든 미국의 그 많은 부유한 할리우드 그 음악의 세계 이러한 그들은 90%는 90%는 그의 혼을 사탄에게 팔은 자들입니다. 많은 그 배우들이 그런 그 혼미한 영을 자신에게 불러들여 그러한 그 사탄에 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해내는 그런 그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스타들 또 음악하는 이런들이 자기의 혼을 사탄에게 파는 이런 모든 큰 사업계 계통의 그러한 인물들도 이 타락한 천사장의 그의 그 세력에 자신을 팔아 그가 그 모든 것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그 속에 그 아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를 얻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한 우리가 조그만 것을 그런 그 유혹에 허락한다면 점점 그것이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세상적인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 왕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이 한 면에 이런 종교 또 다른 면으로는 이 경제의 세계 이 양면을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면이 없다면 아마 평화가 더 많이 이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이방 두로와 바벨론 바벨론은 종교의 그 음녀를 의미하는 종교를 말을 한다면 두로는 그 경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그 종교의 오늘날 그 종교의 그 권세 큽니다. 예, 사탄은 종교 속에 파고 들어와서 바벨론이라는 상자에 선물을 던졌고 또 당신이 경제 쪽을 추구한다면 당신의 누림을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부요를 주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유혹의 그러한 것으로 선물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합니다. 많은 유명한 회사들은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모두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면 우리의 혼을 파는 우리 목숨을 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서 이 두로 왕도 그 이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다른 경제를 통치하는 그 다른 모습의 사탄의 세력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과 노력에 정상적으로 다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Das heißt, ich sitze nicht da zu Hause, mache gar nichts und lasse mich ernähren. Und ich komme dann zu der Sammlung.
육체에 육신에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다 제공하시겠자 두 팔 내려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어떤 공급을 위해서 수고해야 함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저 누워서 먹을 것이 떨어지라고 입을 벌리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그 아껴 뭐라 그랬죠? 그 돈 안 사고 좀 남을 돕지 않는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습니다. 독일을 떠나신 지가 오래돼서 독일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신다고 다시 독일로 와야 했을 것 같다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 집에서 우리는 남에게 나눠주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런 일해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지켜지고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많은 타락과 부패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세상에 이 사탄은 우리의 일하고 그리고 지쳐서 주님께 대해서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 마음조차 주님께서 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것이 또한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참 비밀스럽고 음녀의 어미이라고. 왜 바벨론을 비밀스럽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 교묘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예레미야 50장 21절에 보면 다른 그 숨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무라다임이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무라다임 이상한 이름이죠. 두 면의 의미를 가진 그 저항. 이 무라다임은 달리 말하면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그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나오는 무라다임. 무라다 하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그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숨겨진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속담에 토끼가 뛰는 것 같지만 사탄이 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권세가 있다면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권세와 또 그 하늘의 권세 이런 그 두 겹의 이런 숨겨진 비밀스러움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바티칸은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음녀가 바빌론인 그 앉아 있는 짐승 그 소를 운전하는지 아니면 소가 이 음녀를 그 음녀의 어미를 앉혀서 누가 누구를 사용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런 이렇게 같이 연합됐다는 것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이것은 아주 뭐라고 몬스터 그런 괴물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그 짐승의 그 끔찍한 짐승의 그러한 모든 형태가 함께 모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 짧게 때때로 우리가 이런데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이 어떤 짐승입니까?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의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의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음녀가 이러한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권세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음녀가 권세 있습니까? 누가 더 권세 있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게 여기 이 음녀는 처음에 시작된 바벨탑에서 시작된 그 바벨하고는 다른 더 큰 우주적인 이러한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 각 나라를 그 짐승에 비교해서 그 페르시아, 그리스란드, 바벨론은 어떤 새에 비교하고 그리고 로마 왕국은 그 짐승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보기 싫어 흉해서 그 형태를 밝히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는 이 짐승은 그 네 나라에 대표하는 짐승의 끔찍함보다 더 흉악한 그것이 그 모든 흉악함이 합쳐진 그러한 흉악함을 지닌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여기가 보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합침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모든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또 그 듣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름다워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녀를 표현한 그 그림같이 외관상으로는 금으로 보석도 있고 진주도 있고 또 금잔도 가졌고 아름다운 옷을 걸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은 모든 가증한 것과 그저 부정뿐이라면 부정뿐나 그다지 타락한 것이 아니겠지만 그 이상으로 부패된 것, 타락한 것들,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다른 그 사탄의 의도를 위해서 오늘날 많은 상황이 이 짐승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참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빛을 보면 그래서 주님의 빛단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많은 것을 삐뚤어지고 바꿔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종교의 세상과 또 이 세상의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오늘날 세상은 모든 것이 이 돈하고 관계가 돈이 없는 사람은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유로와 관계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모든 그 경제를 그 모든 경제 금과 은이 필요 없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경제가 무너지는 이 결정적인 심판이 바벨론에게 주어질 건데 그들이 행한 그 악의 갑절이 심판으로 갚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로마 교황청이 바벨론이다. 또 어떤 그런 분열된 교파가 바벨론이다. 그것은 너무 그 오버프레시 그 외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이 바벨론의 큰 의미, 그 숨겨진 이러한 모든 큰 의미를 여러분은 분별하고 이 음녀의 어미로서 많은 그 딸들 비슷한 그런 상황이 오늘날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를 때 우리가 도달할 곳은 시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랐다. 하나,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늘의 시온산으로, 시온산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나왔으면, 나와서 또 다른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은 나온 것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왔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 당신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으면 하나님은 또한 어디로 가야 할 것 그것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명한 목적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을 때 낮에는 구름의 교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내셨습니다. 불명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오기는 나왔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기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튀어나와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응? 불가마에서 뛰어나왔으면 불을 피해 다른 길로 다른 길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어느 곳인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인도해 가야 할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요한계시록 14장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른 자들이 도달한 곳은 하늘의 산성 시온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네요. 맛있는 식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